네, 이어서 다시 보는 그때 그 사건입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자가 저지른 8차 범행의 진범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아시죠?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윤성여 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요. 1년 반 가까운 심리 끝에 국가는 윤성여 씨에게 18억 6천여만 원을 또 윤 씨의 형제 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보는 그때 그 사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함께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름을 네. 불러주시니까.
네네. 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러죠, 갑자기?
네?
뭔가 팀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자백해야 될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백하지 마시고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 10월 1일이었는데 이춘재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단 말이죠.
네.
이게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그렇습니다. 그 뉴스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이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화정 연쇄 살인 사건, 요즘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그 개명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형호 유괴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다섯 그 소년들 실종 사건인데요.
예.
사실 3대 미제 사건 중에 이게 이춘재 사건이 이제 그 자백을 했다라고 시인했다라는 뉴스를 듣고요.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94년 청계에서 이제 20세 처제를 성폭행해가지고 살인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서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수감 중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1986년부터 91년까지 8세에서 7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성폭행한 살인범에 대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미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경찰, 특히 형사파트에 근무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
예.
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막힌 체중이 뚫리는 기분. 그래서 이제 긴 세월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떻게 그때 딱 공개가 되기 전까지 이 범인이 사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처럼 수감 중인 범죄자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범죄로 인해서 어디선가 구속이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아, 예상은 하고 계셨군요. 어느
네네네.
정도. 네. 자, 이제는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전에는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네.
뭐, 이 얘기를 하면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자동으로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으로 1차 사건 피해자가 71세 여성이었고요. 이제 2차, 3차 뭐 쭉 가서 10차까지 가보면 8세 아이도 나중에 밝혀졌죠.
예,
8세
예.
여성, 그다음에 13세 여성. 이런 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건데 문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의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이춘재가 저지른 10여 건의 이 성폭행 살인사건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이런 문제도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동원된 경찰이 연인원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뭐 그렇다는 거는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현직에 있었거든요.
아, 예.
뭐 현직에 그 서초경찰서라는 곳에 근무를 했을 때인데 이게 사실은 이 동원 경찰이 205만여 명으로 이제 지금 기록이 있고요.
예.
그때 수사 대상자가 2만 1000여 명.
아.
그다음에 지문 대조 용의자로 이제 분류돼 가지고 지문 대조만 한 게 116명인데
네.
사실 이게 경찰의 명운을 결국 걸고 해결해라.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시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전국적 질책이나 국민들 비난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수뇌부뿐이 아니라 이 정부의 수뇌부들도 이 기능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 그 당시 화정 연쇄살인 사건,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됐지만 반드시 연쇄살인범을 검거하도록 해라라고 예.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 공조수사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미치도록 잡고 싶은 그런 정말 욕망이란 분노가 있었죠.
아니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한 명 한 명, 아까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다 탐문하고 수색하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과거 세 차례나 경찰이 이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뭐 풀어준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그 당시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의 인력이나 장비나 노하우 등 이런 수사 기법이나 과학 수사도 굉장히 미진한 시절이었거든요.
예.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예.
경찰 수사 지휘관들이 중구난방식으로 경력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저도 느낀 건데 사실상 보여주기식 이론 배치. 특히 이제 비효율적인 수사 이런 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또 지금 굉장히 경찰관들의 뭐 그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그 사건도 그때는 인권 침해적인 그런 그 인식이 약할 때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수사도 그렇고 인권적인 측면의 경찰 수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게 된 결정적인 증거, DNA로 네. 알려져 있는데, DNA가,
그렇죠.
담긴 증거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DNA 분석으로 이제 범인이 확인된 건데요. 이 DNA 수사 기법은 1989년도에 한국에 도입됐고요.
예.
이제 실제로 DNA법이 그 시행이 된 거는 2010년에 이르러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그 당시는 DNA 이게 DNA 기술이 보편적이지 않고 스킬이라고 보통 기술도 초기 단계였거든요.
예, 예.
그 DNA 정보 분석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는 1나노그램이라고 하면 이현웅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10억분의 1g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정도 DNA 그 시료만 있으면 감정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PCR이라고 그래가지고 종합효소 연쇄 반응 기법인데 이 시료를 증폭해서 99.99%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구속자, 수용자 등에게서 채취한 게 한 25만 명 정도가 DNA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지금 보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향후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나타나면은 또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진 사건이 계속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DNA 그 대조하고 감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성폭력 사건이나 강력 살인 사건, 강도 사건, 납치 뭐 이런 것도요. 지금 시료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결국은 99.99% 100%에 가까운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라든가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 범인이 검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춘재라는 게 밝혀지면서 어렸을 때 그 과거의 기억을 하시는 뭐 동네 주민 같은 분들은 뭐 착한 소년이었다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살인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네.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네, 이춘재 이제 범행 동기는 최초 범행이 그 22살 때 범행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군 제대를 하고 그 성범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는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범행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도 범행 동기는 이제 밝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 수법 같은 걸 분석해 보면 예. 여성만 상대로 범행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옷가지 같은 걸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또 피해자 속옷,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스타킹이나 브래지의 여성 속옷이죠.
예.
이런 걸로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좀 리얼하긴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는 이런 가학적 예. 범죄 수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춘재 범행 동기는 성적 욕구에 한 동기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성폭행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살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정말 저도 끔찍한 건데요. 윤석열 씨 재심 사건에 지금 전국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예.
이춘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범행 중 멈추면 강간이 되고 계속 진행하면 살인이 됐다. 불나방처럼 본능에 몰려 범행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태하게 내뱉는 말을 듣고 저는 뉴스로 전해드리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 정말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춘재 범행 동기는 역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는 연쇄살인범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에 그 처제 살인 사건을 빼고 14건이 있고 성폭행 사건이 34건 이렇게 자백을 네. 하게 됐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지났는데 그러면 죄값은 어떻게 묻는 겁니까?
네. 이춘재 사건 공소시효가 이제 돼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4건이라든가 뭐 34건의 어떤 성폭행까지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그 당시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4월 1일 마지막 범행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고 현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대구에서 발생한 그 8살 먹은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태완이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이게 이제 법이 그 제정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2000년 8월 8일 이후의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춘재가 범행을 했고 설령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급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지만 현재 법 감정이나 어떤 그 법적 안정성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에 처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4년도에 20살 먹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무기징역형, 장기 이제 그 무기수를 지금 수용이 돼 있는데 아마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예, 예.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법정에서 진술한 얘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네.
이춘재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분석 결과 이춘재가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성욕이나 욕구 불만 해소 차원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희생자가 이제 71살 먹은 여성부인데 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결국 살해를 했는데 이 이춘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거냐면 이 피해자의 고통이나 아픔에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범행이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가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예.
52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65에서 85%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피해자의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졌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고 드라마 시그널의 한 에피소드로도 등장을 했던 사건인데
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의 소재로 쓰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고 참혹하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인에 대한 이런 어떤 전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처참한 피해자의 그 상황 등을 알리면서 사실은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진화와 범죄에 대한 공동체적인 대응 등 이런 걸 화두로 던졌어요. 이 영화라든가 이런 게.
네.
그래서 결국은 사회 안전망을 염원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결국은 이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작품으로 많이 이렇게 소재로 활용이 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성여 씨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여 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네. 33년 만에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인데요. 이 8차 사건이 이제 뭐냐면 13세 된 아이를 이 성폭행하고 살해해버린 건데, 결국 이게 이제 그 당시 22살인 이 윤성여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이 돼서 20여 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
결국 재심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무죄가 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결국 18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하부부에서 이제 판결이 된 건데요.
예.
결국은 가족들한테도 이게 그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아가신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서 2억 원, 그다음에 형제 자매에서 각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냈는데, 이미 이제 40억 원으로 산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한 나머지 18억 7천여만을 이번에 배상받게 된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도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 1989년에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유족들, 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 이춘재 사건으로 이제 그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89년 7월 7일로 기억이 되는데, 화성 태안에서 살던 초등학생인데 1학년 8살밖에 안 된 아이죠.
예.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하교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이게 실종이 됐는데, 12월 20일 날 옷가지와 책가방이 발견이 됐고, 추후에 그 김양의 양 팔뼈 등 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예.
이걸 단순 실종으로 경찰이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이 그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 이래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에서 김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 오빠에게 2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된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정리해봤는데, 범인은 세월이 지나도 언젠가 반드시 잡힌다. 뭐 이런 생각 함께 드시죠?
네, 현장은 증거의 보고이고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완전 범죄는 없다. 절대로 완전 범죄는 없다. 반드시 이제 검거된다. 왜 그냥 과학수사라든가 수사기법이 발달이 해서 이제는 미제 사건이나 그 잡지 않을 범죄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하더라도 네. 정말 억울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